나의 왕이신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공연에 오셨는데요. 정말 그곳에서 공연을 하신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파킹에서 봉사하신 분들, 많은 사람들 정말 함께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는 그 대림절 설교 시리즈 그분은 나의 왕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저는 이곳의 레이 목사입니다. 지난주 빈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림절은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두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둠을 보고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눌려 있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에 언제 개입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고 계시긴 한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때를 의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칭호가 기묘자 모사가 대답이 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상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솜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저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드러내 주심을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칭호 기묘자 모사가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을 당시 유다 왕국은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하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아주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성경은 아하스 왕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4절에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조용히 있을지어다. 이두 두 불붙는 장작의 그루터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낙심하지 말라. 즉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7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즉 당신이 확신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대신 성전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그는 그 시대 최강대국이던 아수르에게 의지하여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적과 동맹을 맺으면 정말 안전할까요? 겸손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대신 그는 자기 아들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며 죽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하스 왕은 스스로 영적인 어둠 속에 들어갔습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아하스의 잘못된 지혜는 결국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다를까요? 현재 캐나다인들의 47%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자신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앙을 실천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조부모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35%는 종교가 없고 35%가 무교입니다. 그리고 12%는 이슬람, 힌두교, 시크교, 불교 등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단지 6%만이 적극적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밴쿠버에서는 한 2,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캐나다 종교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다수의 캐나디안들은 기독교에 대해 열정이 식었고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다. 2015년 맥클린지에 실린 캐나디안들은 실제로 무엇을 믿는가라는 설문조사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양극화되어 있지만 많은 캐나디안들이 공유하는 놀라운 믿음들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두 배로 늘어 42%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들어드는 반면 윤회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증가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캐나다인의 절반 이상은 어떤 사람들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설문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대중문화의 뿌리를 둔 천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우리는 영적 우상 숭배와 이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더욱 깊은 어둠과 슬픔과 억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이끄는 참된 상담자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런 세상 한복판에 한 아기가 태어나셨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 네 가지 칭호가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늘어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묘자 모사입니다. Wonder Counselor입니다. 이 칭호는 두 개의 히브리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Wonder이고 다른 하나는 모사, 지혜를 주는 자,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각각 분리된 칭어로도 번역될 수 있고 함께 번역해서 기묘한 모사, 기적을 행하시는 계획자, 경이롭게 일하시는 지혜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행하시는 지혜가 가장 본뜻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지혜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지혜라는 표현은 놀랍고 비범하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운 조언을 주고 탁월한 지혜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함께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세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일하심. 세 번째, 지혜입니다. 자, 기적. 기적이라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나타난 기적들을 설명할 때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히브리 백성이 모두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들을 주목하라. 이 칭호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연못 주변에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 약한 자, 병든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을까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갈망하며 그곳에 모여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그곳에 누워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아주 묘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여기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예라고 대답해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30년 동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그는 나았습니다. 예수님 곧 기적 자체이신 분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가 끝났을까요? 얼마 후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의 병에는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자비로서 영적으로도 돌보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남자가 특별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그는 삶의 불운 때문에 고난을 당한 피해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치유 이후에 삶을 살아가려면 죄의 삶을 멈춰야 했고 그 죄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스스로 피해자로 여기던 태도를 내려놓고 계속 남 탓을 돌리던 모습도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으며 다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과 온전함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반드시 알게 되어야 할 기적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동전녀 탄생, 천사들의 나타남, 하늘에서 들려온 메시지,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에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빵을 나누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간증을 보시겠습니다. 2015년 윌런던 교회 성규모일 예배가 끝난 후에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허먼이라는 젊은 청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보았고 그는 제 건강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대를 걸을 때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했고 다른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저는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짐작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진단받은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병의 재발은 저의 거동과 균형, 기억력에 영향력을 주었고 만성피로와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2007년에 간호사의 일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헐만은 저에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찬양팀에 계신 한 분도 함께 와서 저를 위해 치유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 헐만은 뭔가 느껴지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차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에도 여러 번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기도를 멈췄습니다. 소망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제게 허머니 다시 희망의 불씨를 건드렸습니다. 그 희망이 다시 무너지는 것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데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내가 여전히 선한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저는 그날 밤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했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소망을 포기하라고 했느냐?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상황이 아니라 내 말씀을 믿어라.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분의 성품, 즉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그분이 나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주님은 제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계단을 한달음에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뛰듯이 내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균형 감각도 힘도 체력도 온전히 돌아와 보조기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는 증상 하나 없이 힘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기능과 능력이 회복된 것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매년 찍는 MRI에는 여전히 뇌 플라크가 그대로 보이지만 신경학적 손상은 전혀 없습니다. 제 의사도 이렇게 좋아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간호사로 복귀해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더 완전하게 하시려면 제 병의 흔적도 완전히 없애시는 게 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기쁨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욥기에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 제게 건강과 능력을 회복하시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멋진 간증입니다. 헤더는 1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1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완전 그녀는 회복을 경험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10년을 기다렸지만 종종 우리는 10초를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길, 일하기 시작하시길, 일하심을 계속하시길, 그리고 일을 완성하기를 기다리는 자의 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 자체이면서 동시에 늘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니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희망을 잃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우리가 결과를 결정하려 하고 뭔가를 억지로라도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조급함을 하나님께 가져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며 주의 깊게 하나님께 의지하랍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어디에서 조언을 구합니까? 우리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과 조언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루지 못한 마음의 문제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를 신뢰하는 인내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문제들, 곧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리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를 다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한 젊은 여인 마리아는 서둘러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남편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요셉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요? 마리아는 그 뜻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 때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실 때 완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측량할 수 없는 기적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해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도 언제 오실지를 갈망하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메시아는 우리가 상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 같지 않은 장소,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절대 생각하지 못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악한 자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잠깐씩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오매 세상은 그를 받지 아니하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완전한 지혜로 일하십니다. 세 번째 요점, 지혜.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상담가, 영적 조언가나 분석가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도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도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 상황에 정말 개입하실 예정인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긴 하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 이 모든 일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지혜로운 조언을 얻어야 할까요? 자, 여기에 한 젊은 어머니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정에서 권위를 맡은 사람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묵인하거나 해를 허용하거나 영적 위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라는 말이 더 완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은 저를 한 권의 책으로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책은 바로 잠언이었습니다. 혼란과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강하게 제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난을 보고 숨으나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화를 당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분별력은 불순종이 아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도망치는 것은 믿음에 행동할 수 있다. 하나님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제 마음을 움직이실 때 저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앞날을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거의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제가 스스로 준비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저와 아이들은 거처와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올해까지 전혀 몰랐던 한 여자분은 매주 우리를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너무도 넉넉한 사랑과 베품으로 저희를 돌보았습니다. 한 친구는 밤늦게 다른 도시에서 아이들 용품과 옷, 생활 필수품을 가득 실은 차를 끌고 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 한 트라우마 상담사가 제 삶에 들어와 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올해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고요한 기적들, 예상치 못한 공급,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할 수 있는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기묘자, 모사가 되어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고 모든 걸음마다 조용히 함께 하시는 분. 그렇다면 삶이 이렇게 불확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길을 분별할 수 있까요? 첫째, 우리는 말씀에 우리 삶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실체적이고 삶에 적용되는 지혜인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언을 보면 성경은 다양한 유형의 어리석음을 구분하고 각기 다르게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는 말을 삼가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부가 아니라 신중한 책망을 하고 의견이 강한 사람과 불편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말을 조심하고 지혜가 계속 짓밟히고 평화가 도무지 세워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지혜의 행동은 떠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둘째, 우리의 기묘자 모사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 속에 자신을 두고 늘 배우려는 마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간 상담이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다루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멘토, 교회 리더들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권위를 남용하지 않으시고 조종하거나 무시하지 않거나 상처를 주지 않으시는 단 한 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인도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의 때는 완전하고 그분의 지혜는 순결하며 그분의 조언은 지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보시고 당신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고치실지 압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혜로운 인간 상담자가 아니십니다. 기적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경이를 불러일으키는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시기가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성경 주석가 에드워드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칭호는 모든 시대와 영혼에 걸쳐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위로와 힘을 주는 치유의 향기이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 지혜, 분별력, 위로를 드러냅니다. 여기 예수님을 당신의 기묘자 모사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놀라운 경이, 가장 깊은 기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새 마음을 받았고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경이로우신 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당신을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인도하실 분이며 당신의 어둠을 비추실 분이며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주실 분이며 억압과 절망에서 자유케 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주님의 계획이 저의 계획보다 낫습니다. 그 주님의 방법이 저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저의 때보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무한한 지혜로 일하고 계십니다.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께 아직 삶을 맡기지 않은 분들에게 여러분은 경이로우신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한 항복의 행위입니다. 그분의 지혜 앞에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부와 성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조언은 시간과 세대를 초월해 유효합니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며 그 마음의 뜻은 대대에 이르리라. 성령은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당신 삶의 때와 계절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밤마다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하리로다. 당신은 기묘자 모사를 알고 싶으신가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과 억압을 느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약하고 저희가 짐을 그 짐의 무게로 죄의 짐의 무게로 넘어질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덜어 주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완전한 그 일을 저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직 그 마음을 주님께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삶을 제 뜻과 제 의지로 한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주님, 저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치르신 그 값은 제가 절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셨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저의 죄를 사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저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처음 하셨다면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